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4월 25일 화요일 장엄한 장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전개될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왔다고 선포하고 다니엘서는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세상의 역사를 계시하셨다. 나라들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핍박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다.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로마 제국의 붕괴, 1260년 동안의 교회의 박해를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영광스러운 천상의 사건에 다니엘의 마음을 집중시키신다. 선지자의 관심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와 이 땅에 핍박하는 세력으로부터 이동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고 영원한 의의 왕국을 세우실 우주의 보좌가 놓인 보좌실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옮겨간다. 하나님은 이상 가운데 다니엘을 땅의 혼돈과 분쟁에서 하늘 성소와 우주의 최고 법정으로 데려가셨다. 그곳에서 이 세상의 정당한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본래 그분의 것인 자신의 왕국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실 것이다.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에서 다니엘이 본 것은 무엇인가? 이 심판의 최종 결과는 무엇인지 말해보라. 모든 인류의 생사는 하늘 법정에서 결정된다. 진실이 충만하고 진리가 승리하며 정의가 다스린다. 이것은 성경에서 참으로 은혜롭고 놀랍고 장엄한 장면이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만족스럽게 끝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온 우주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가신다. 하늘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모여 있다. 타락하지 않은 온 우주가 이 심판 광경을 경외감으로 바라본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기나긴 투쟁이 곧 끝날 것이다. 우주의 왕좌를 둘러싼 대쟁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결과가 가려질 것이다. 교훈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사물에서부터 하늘의 법정으로 옮긴다. 그곳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곳이다. 묵상. 제국들의 부침에 대한 다니엘의 말은 예언대로 성취 되었다는 사실이 그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적용. 예언의 성취 속에 마지막 왕국,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심판대 앞에 서야.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각시대 대쟁투 488.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의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한 인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4월 16일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가 침몰한 것입니다. 그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의 단원고등학생 350명과 다른 승객 등 4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월호는 출발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짙게 깔린 안개 때문에 출항 시간이 여러 시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출항하던 그날도 세월호 외에는 다른 아무 배도 운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호는 인천항을 출발했습니다. 안개가 조금 끼긴 했지만 그래도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선상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에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를 향해 가던 세월호는 진도에 맹골수도라는 길목에서 갑자기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의 뉴스를 기억합니다. 속보로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배가 침몰해 가자 구조를 위하여 해경과 해군, 민간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뉴스를 보던 모든 사람들은 무사히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76명의 승객 중에서 304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세월호를 탔던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온 나라는 슬픔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온 국민들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은 밀려오는 슬픔과 비통함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안산을 비롯해 마련된 분향소에는 수십, 수백만의 국민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기에 분향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한 뉴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월호 선장의 행태였습니다. 배가 침몰해가는 그 순간 선장은 배 길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제 막 항해길 오른 6개월 된 초보 항해사가 길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바닷가운데에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일본의 133척을 물리친 울뚤목 다음으로 바닷물의 조류가 심하다는 맹골 수도를 초보 항해사가 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선장은 다른 방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배가 넘어가며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배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었던 선장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진 선장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배에 탄 승객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탈출하기에 바빴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속옷 차림으로 탈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못된 선장이 자신의 목숨 하나를 지키기 위해 탈출하는 그 순간 세월호 안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선장의 탈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승객들은 그렇게 선장의 탈출 명령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죽어갔습니다. 선장의 이런 행태를 보고 온 세계 언론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배를 버리고 도망한 선장이 되었습니다.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샘턴 항구에서 승객 2224명을 태우고 타이타닉 유람선이 출항했습니다. 그 배는 대서양을 항해할 것이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진 첫 출항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에드워드 존 스미스였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세계 최대의 호화스러운 유람선이었습니다. 너무도 안전하게 지어진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드넓은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캄캄한 밤에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선장인 에드워드 스미스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신사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명령했습니다. 연약한 어린이, 여성, 노인들부터 구명정에 오르게 한다. 사람들은 연약한 어린이, 노인, 여성들부터 구명정에 오르게 했습니다. 그날 밤 15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된 사람이 711명인데 구조된 사람의 분포를 보면 여성과 어린이가 70%, 남성이 나머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서 가라앉는 배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했습니다. 배가 차가운 대서양 바다에 침몰하는 그 순간에도 에드워드 스미스는 조타질에서 마지막까지 굳건하게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는 마지막으로 배에 탄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군들, 수고했다. 자네들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네. 그것도 아주 잘했네. 나는 자네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자네들의 임무는 이제 끝났다. 바다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이제 잘 알 것이다. 이제 자네들의 살 길을 찾아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래서 그때부터 배가 침몰하면 선장은 마지막까지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마지막까지 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은 그 명예로운 전통을 버렸습니다. 승객들이 쓰러져가는 배 안에서, 물이 들어오는 배 안에서 선장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선장은 자신의 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속옷 차림으로 배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선장이 현명한 판단과 지시가 있었더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가장 아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장을 잘못 만났기에 그 안타까운 생명들이, 그 어린 학생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어떤 지도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히틀러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는 바람에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선장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제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바로 저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인생의 선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 인생의 선장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장으로 누구를 모시고 어두운 세상을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세월호 선장 같은 무책임한 선장을 절대로 여러분의 선장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사탄 마귀 같은 죄의 창시자를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거친 십자가에 바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여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선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는 신정정치 곧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지도 아래 그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한 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차츰 증가하고 이방 족속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방인들의 습관이 그들에게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생활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는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매력을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신들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방인들은 화려한 치장을 한 왕이 앞에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자신들에게는 그런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면 이방인들은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자신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이 일어나면 지파별로 군사를 모아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고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을 하나로 모아줄 왕을 요구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이 있었기에 근근히 버티고는 있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백성들의 요구가 빗발칠지 모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버티고 버티던 물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사무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터지고 만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아비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누하스가 아비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비의 근심거리가 되어 백성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은 온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엘리가 자신이 일방적으로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 올린 것에 비하면 사무엘은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들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자신들의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였으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신실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도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선한 행위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판하면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언제나 재판이 의로워야 했고 특별히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불쌍한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비행은 많은 백성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오랫동안 은밀히 진행되어 온 왕을 달라는 소리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대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이끄시고 지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할 때에도, 바다를 건널 때에도, 물이 필요할 때에도, 양식이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 안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선장을 바꾸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요 자신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나를 버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에게 왕이 생겼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만일 왕을 뽑으면 왕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훌륭한 젊은이들을 뽑아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전쟁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양식을 거둘 것이고 백성들은 전쟁 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딸들을 모집하여 왕을 음식을 만들게 하고 시종을 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수입의 10분의 1을 요구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던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해도 왕을 원하느냐? 그렇게 될지라도 왕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한번 왕을 달라고 마음을 먹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니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모시고 싸움터에 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여러분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부유한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도하더라. 보좌 선제 608쪽 장차 왕이 될 사울의 용모는 왕을 갈망하던 자들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킬 만했다. 고상하고 존귀한 태도와 혈기 왕성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사울은 존경을 받을 자로 태어난 것 같았다. 멋있죠? 여기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에 대하여 성경의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훌륭한 왕의 자질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더하여 사울은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사울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신에서는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울의 숨겨진 한 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 선지자 608쪽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외적인 훌륭한 모습 뒤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약점은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받는 힘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교통이 약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도 제어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이러한 단점이 결정적으로 언제 나타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장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싸움터에서 골리앗을 죽인 전쟁 영웅을 사울은 어떻게 대할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훗날 자신의 사유가 되기까지 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사유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왕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어떠한 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첫째는 선지자를,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여 수비대를 함락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즉시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병거가 3만이며 마병이 6천에 군사들은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과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울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왕은 백성들을 격려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고 호소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말했었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7일을 기다리라고. 사울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았습니다. 군사들은 도망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곧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사울 왕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일 그 순간에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사울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써 도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귀한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리 늦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분명히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래가 지나면 사울 왕이 행할 것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그런데 이래를 잘 참고 기다렸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사울 왕 자신이 번제물을 드리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누가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번제는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할 일을 알려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참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대신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의 잘못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사무엘을 불러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렇게 사울이 왕으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고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왕을 얻음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였습니다. 자신들의 선장을 바꾼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선장으로 모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계십니까? 세월호의 선장처럼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세상의 무엇인가를 선장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즉시로 선장을 교체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로 교체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그 손을 더욱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바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선장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위험. 부모는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실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은 교만과 과장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등을 자녀에게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어린아이 적에는 귀엽게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잊어버려야 하거나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소한 장난은 가르쳐주지 말아야 하고 또 배우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처음에 익힌 습관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부모여, 그대의 자녀가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매우 어릴 적부터 그들의 마음의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그대들의 모든 노력을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치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귀중한 보석으로 다듬어지기 위하여 그대들의 보호 아래 맡겨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들이 아직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안 되었다거나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잠자도록 버려둘까 조심하라. 나는 성경에서 어릴 적에 구주를 찾는 자에 대한 귀중한 약속들을 보았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대들의 자녀에게 어린 시절이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식임을 가르쳐 주라. 어릴 때에는 생애의 짐이 무겁지 않고 그들의 어린 마음이 근심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기이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자녀에게 있어서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 강한 조류가 멸망을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있으므로 이 조류를 대항하여 막아내고 휩쓸려가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의 경험과 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탄과 그의 사자는 그들을 분명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사탄과 그의 사자는 하나님의 정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요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좌절을 느끼고 싸움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압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부모여 자녀를 도와주라. 그대들이 빠져있는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라. 사탄이 그대들의 자녀를 압박하고 있는 죄악의 조류를 끊고 죄의 압박을 물리쳐 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라. 자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부모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열렬한 기도와 산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어떤 부모는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책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의 신앙적 교육을 등한히 해왔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적 사업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자녀는 기도하는 시간을 존중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일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을 함께 모아놓고 아버지나 아버지의 부재 시에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해야 한다. 온유가 넘치는 마음과 그대들 자신과 자녀 앞에 있는 유혹과 위험을 깨닫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믿음으로 그들을 제단에 붙들어 매고 주님께서 돌봐주시도록 탄원하라. 봉사하는 천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를 지켜줄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열렬한 기도와 끈기 있는 믿음으로 자녀들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다. 그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 끈기 있게 교훈하고 친절하고 참을성 있게 가르쳐야 한다. 부모에게 있는 조급함은 자녀에게도 조급함이 나타나게 한다. 부모가 나타낸 분노는 자녀에게서도 분노를 자아내고 그들의 성격에서 악을 유발한다. 어떤 부모는 조급한 정신이나 흔히는 분노로서 자녀를 심하게 징계한다. 그러한 징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다가 두 가지 악을 만들어낸다. 계속적인 책망과 매질은 자녀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부모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부모는 먼저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더욱 성공적으로 그들의 자녀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된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개코 원숭이는 한문으로 비비, 영어로는 바분, 한국어로는 개코 원숭이라 불리며 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서식하는 중대형 영장류의 일종입니다. 개코 원숭이는 덩치가 크고 개의 주둥이를 연상시키는 긴 주둥이와 말처럼 길쭉한 얼굴을 가졌습니다. 주둥이 안에 숨겨진 이빨도 흡사 맹수를 연상시키듯이 날카롭고 송곳니도 길쭉합니다. 눈이 커서 그런지 양눈이 좁게 몰려 보이고 꼬리는 길게 늘어진 편이며 엉덩이는 털이 없고 매우 빨갛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잡식성이며 날카로운 송곳니가 특징입니다. 몸 길이는 가장 큰 차크마 개코 원숭이가 최대 120cm이며 최소종인 기니 개코 원숭이가 50cm 정도입니다. 다른 영장류들과는 달리 입이 식육목, 특히 개의 주둥이처럼 길어서 개코 원숭이라는 이름은 이 주둥이에서 따왔습니다. 특이하게도 꼬리 시작 부분이 꺾인 것처럼 휘어 있어서 옆에서 보면 지팡이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아프리카의 사바나 초원에 주로 서식하며 열대우림과 산악지대, 사막에서도 서식할 정도로 적응력이 대단하며 망토 개코 원숭이는 아라비아 반도에도 서식합니다. 중국에서 야생으로 찾아볼 수 없는데도 한문으로 개코 원숭이를 따로 가리키는 말이 있는 것은 서역과의 교류로 망토 개코 원숭이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영장류에 비해 나무보다 땅 위에서 생활하는 빈도가 높아서 땅을 이동하며 먹이를 찾는 것에 익숙한 편입니다. 종류와 해당 종이 사는 지역에 따라 나무 타기 실력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사는 올리브 개코 원숭이 같은 종들은 일반 원숭이들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능숙하게 나무를 타는 반면 망토 개코 원숭이처럼 고원에서 주로 서식하는 종은 사람에게 훈련을 받아도 나무 타는 방법을 잘 익히지 못할 정도로 지상 생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종에 따라 집단의 사회 구조가 차이가 있으며 망토 개코 원숭이는 수컷이 무리의 중심이 되고 그중 가장 서열이 높은 수컷이 외부에서 들어온 다수의 암컷들과 번식하는 일부 다처제를 형성하지만 올리브 개코 원숭이의 경우는 암컷들이 집단을 이루고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의 수컷과 번식합니다. 둘 다 일부 다처제이긴 하지만 무리의 중심 성별이 크게 다릅니다. 한편 지나치게 폭력적인 수컷은 무리에서 외면받으며 반대로 차분하면서 지혜로운 수컷이 암컷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무리 안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더라도 이들 사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호적입니다. 성체와 달리 새끼는 크기도 작고 주둥이가 나오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원숭이의 모습에 가까운 편입니다. 물론 자라면서 덩치가 커지고 주둥이도 나오면서 새끼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험상궂은 외모로 변합니다. 개코 원숭이는 기본적으로 초식 위주의 잡식성이지만 한 번씩 집단 사냥을 나갈 때도 있습니다. 주로 사냥하는 먹이 중 하나는 어리거나 작은 영양, 가젤, 다른 원숭이의 새끼, 홍합 같은 조류나 알도 먹습니다. 물론 주로 먹는 것은 대부분의 원숭이들처럼 식물의 뿌리나 열매이며 꿀벌의 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원숭이지만 덩치가 워낙 크고 날카로운 송곳니에 성질이 대단히 사납고 호전적이라 무리를 지었을 때는 중형 맹수들도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영장류가 기본적으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긴 하지만 개코 원숭이들은 덩치와 송곳니가 커서 더욱 위험합니다. 야생에서 가장 큰 천적은 표범으로 우선 생활권도 나무 위로 어느 정도 겹치면서 체급과 근력, 민첩성 등에서 모두 표범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합니다. 체급이 같아도 표범이 개코 원숭이보다 근력이 훨씬 강하고 은신과 기습을 매우 잘하기에 일단 사냥의 표적이 되면 도망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국 표범이 작정하고 공격하면 단독이나 몇 마리 정도는 손쉬운 먹이이기 때문에 표범의 사냥감 중 하나가 됩니다. 특히 영장류답게 밤눈이 심각하게 어두워 밤에는 더 일방적으로 사냥을 당합니다. 밤에는 천적을 피해 나무 위로 피신해 뭉쳐 자지만 이조차도 나무를 잘 타는 표범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 개코 원숭이들은 몇십 마리쯤 무리지었을 때는 만만한 상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표범도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거기다 새끼 표범에게도 적대적이기 때문에 새끼 표범은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개코 원숭이에게 발견되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육식을 선호하는 잡식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인지 침팬지들과는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의 새끼를 사냥해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가끔 아프리카 들깨무리나 줄무늬 하이에나, 갈색 하이에나와 대치하기도 하며 치타를 영역 침범이나 먹이 강탈 등의 이유로 공격합니다. 다른 야생동물들도 그렇지만 개코 원숭이 역시 자신의 영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개코 원숭이 무리의 영역에 진입했다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큰 개코 원숭이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사람들과 여행자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매우 위협적인 동물입니다. 이들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100여 마리씩 무리를 지으며 위계질서 또한 엄격하죠. 그런데 위성 추적 장치로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이들은 민주적으로 어떤 일을 다수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규칙은 매우 단순했는데 올리브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옆에 있는 원숭이의 다수가 그 원숭이를 따라간다면 모두 진로를 바꿉니다. 하지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첫 번째 원숭이가 무리로 되돌아옵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누적되어 무리는 다수가 가는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방향으로 나뉘어 마치 집단의 의견이 둘로 나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자들은 두 가지 대응책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둘로 나뉜 무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을 때는 두 무리 사이로 경로를 잡는 타협책을 택합니다. 하지만 두 무리가 90도 이상의 각도로 벌어지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어떤 경로를 택하든 결과는 다수가 있는 쪽으로 무리가 다시 모여들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복잡하고 계층화된 사회에서도 단순한 규칙에 기반한 민주적인 집단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올리브 개코 원숭이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기록합니다. 개코 원숭이의 지혜롭고 원활한 진로 결정은 협력과 조화 속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에 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